오늘 제목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신뢰,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갖는 신뢰, 서로 간에 이런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섬기고 주님을 모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각자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무개는 내가 확실히 믿을 만하다. 또 여러분들도 이종배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면 믿을만하다. 이런 정도의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한은 근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 뭐랍니까? 잠깐 근심하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근심했던 것들이 반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됨으로써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근심들이 큰 기쁨으로 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갖는 신뢰감에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면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을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고백에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 전도고 또 이 단체가 교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신뢰를 가져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또 끌어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신뢰라든가 확신이 없으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은 우리 서로의 관계 속의 신뢰로 결과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신뢰, 서로의 믿음 속에 참여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전달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면서 또 우리 모두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지명하든지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적어도 나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11절인데 아마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많은 제목으로 삼고 또 상고하기도 하지요.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제목을 얼마나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고통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짐짓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에 따른 근심에 휘말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 각자의 영성이 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나 가능할 것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유기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 적어도 얼마나 얼마나를 일곱 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얼마나라는 말하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일곱 번째 얼마나라는 우리말의 번역은 그 단어가 다른 말씀입니다. 처음에 얼마나라는 말은 포소스 그런 말입니다. 많은, 큰 또는 무엇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라고 하는 말은 일곱 번째까지 갑니다만은 알라라는 히라본데 그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용어를 썼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기 헌신을 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리 잡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짓 교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바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편지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그 상황을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보고 바울은 지금 이런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섯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 호소력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얼마나라고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얼마나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했는가?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해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다른 유혹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것이 회개돼 가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됐다면 이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얼마나 간절한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놀라운 그런 겁니다. 놀라운 간절함을 갖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이고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 서로가 다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나는 뭐였습니까? 변증하게 하며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잠깐이나마 거짓 교사들 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바울만큼한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 바울의 어떤 전했던 복음을 변증하게 되는 그 다음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분하게 여기는 자신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자신의 잘못됨에 대해서 분감을 갖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감을 갖는 그래서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래 말씀을 가진 바울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두려워하게 하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도를 경외하게 되는 이게 또 얼마나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내가 오해로 인해서 미워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열심히 사모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거지요. 이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열심을 잃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보낸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함으로써 얼마나 큰 열심으로 회복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에게 모함을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크게 벌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바울로 하여금 감동하게 했고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11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최종적인 저들의 믿음이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만 결과가 된다면 이렇게 뒤집힐 수만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고 열심히 있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했던 자기 자신 진리를 몰라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감을 갖고 통탄해하고 탄식할 수 있는 이런 애절함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신앙인들과 교회가 이런 결론에만 이를 수 있다면 어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13절, 2절인데요. 근심 뒤에 찾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사실은 근심 뒤에 찾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그냥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을 하고 포기했는데 그것이 회복됐을 때 우리의 그 회복된 기쁨은 아마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바울 사도의 책망의 메시지는 자신이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대상을 공격한다든가 또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런 것보다도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살기를 원한다. 이것만을 바라는 그런 애절함이 이 편지 속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실함이 고린도 교회에 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기준에서 증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 개인의 한 잘못을 두고 이 강대상에서 그냥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한다면 그건 참 사실 졸렬한 겁니다. 근데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한 공격보다도 거기에 휩쓸려 당하고 동조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사랑을 가지고 호소하는 것. 이게 사실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종의 자세일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대단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거짓보다 진실이 더 잘 통하기 어려운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진실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필요하다고 우리가 여길 정도로 거짓이 잘 통해요. 근데 진실이 잘 통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주신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별로 들으려 하지 않지만 약간 변경시킨 거짓된 교훈에는 쉽게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 버리는 예를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늘 듣던 그 말씀보다는 뭔가 바꿔가지고 새로운 그런 것에 귀가 솔깃해서 결국 그런 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하나님의 진리에는 너무너무 맹송맹송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설득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사실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것임에도 사람들은 거짓을 진리보다 더 쉽게 수긍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더 잘 통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관습이 신앙 속에서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도 그런 예를 보는데 베세다의 언덕에서 기적의 떡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그 기적의 떡을 먹인 것을 가르쳐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너희들이 마셔야 될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이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거든요. 60절에 가서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핀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6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6절에 그랬다고요. 적어도 남자만 장정만 5천명이 함께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와 더불어 여자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떡은 얻어먹어서 배가 부른데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각한 표정을 하셨겠죠?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그러신다고요. 수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적의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겠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8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만족해 하시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천 명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봅니다. 건전한 신앙을 유혹하는 많은 유혹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데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고 잘못된 것에 가면서도 그게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사도의 이 귀한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말할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효류하는 가운데 있다. 그런데 디도를 향해서 너가 내 편지를 가지고 그들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디도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일했던 장소 거기에 가서 내가 뭘 하겠는가. 그러나 디도도 바울과 같은 심정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그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오히려 디도를 바울처럼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안심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듣고 삶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는 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럴 겁니다. 바울과 디도는 잘못된 교사들과 함께 오해하고 곡해하던 고린도 교회가 진리로 돌아선 것을 보고 감격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근심 뒤에 회복한 기쁨은 마치 여름에 더운 타작마당의 냉수 한 그릇처럼 주님의 일꾼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한 사람이 돌이켰다. 이것은 교회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종의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속에서 혼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적어도 머리에 남기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고백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바울은 8장에서부터 연보를 얘기합니다. 8장, 9장 보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연보를 하고 얼만큼 연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큰 확신과 믿음의 고백,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믿었던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 세상 속담은 어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 속에서는 아주 안 좋은 속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속담을 쓰지 않습니다. 또 쓰지 말라고 그래요. 예,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믿음 속에서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었다가 손해라는 건 뭐냐? 그래, 우리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기준이 되어 있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사실 발등을 찍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도처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믿었다가 손해나는 건 뭐다? 물질이다. 그리고 소금을 받은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속임을 받은 우리 자신들보다도 불쌍한 건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진리에 있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 디도의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이런 투입니다.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 편지를 읽는다면 진리로 돌이키게 될 정도로 훌륭한 성도들이다. 디도에게 이렇게 일단은 확신을 줬고 큰 소리를 쳤다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통한 바울의 안타까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거짓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또는 교회를 아니 어떤 교회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자랑했는데 그 사람이 만일 와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모두가 실망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그럼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실망을 끼친다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진리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교회, 애쓰는 교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상 또는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그 사람이 와서 봤을 때 사실이라면 서로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부끄러움이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확신과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깊은 믿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오늘 15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생각으로만 하던 것들이 와서 보이고 바울의 편지를 전했더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디도가 되게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도의 감격은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안타까워했던 바울의 가슴에다가 엄청난 기쁨을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믿음은 서로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쁨의 파도를 물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파도를 우리는 파장으로서 세상에 펼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관계 속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바울에 대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디도 앞에 그대로 표현해서 처음 바울을 대할 때처럼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비록 한때 거짓 스승들의 간교한 가르침으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편에 잠시 섰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로 받아들인다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디도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디도가 바울을 대신해서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뭐라 합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어떤 교우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고 결과를 내놓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 영향들은 아마 엄청나게 그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이 별 사람들입니까? 서민 교회 사람들은 별 사람들입니까? 다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특히 믿음 안에서 저 사람만은 얼마나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신뢰는 사실 하늘에까지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서로를 자랑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실망을 주는 일이 세상에선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 불변하는 그 원칙과 말씀의 토대 위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서로의 깊은 신뢰를 가지고 저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뭘 맡길 만하다.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서로 신뢰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감동은 다를 것입니다. 듣는 말씀이 다를 것입니다. 떼는 떡과 잔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왕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면서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인용했던 대로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과 더불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 기도를 인한 것이라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근심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근심으로 행한다면 저를 감동시킬 것이고 예수 기도를 감동시킬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뀌어가는, 그리고 걱정했고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기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 간에 큰 신뢰와 확신을 보내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누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